신약성경 284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 부르는 부활에 관한 가르침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과 베푸신 구원의 능력으로 영광 중에 부활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부활 승리가 약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도들에게 그 부활의 영광이 현실로 왜 허락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인생을 살고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승리와 영광과 축복들은 종말로 미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사실 현실적으로 고단한 일입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결국 끝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표현하는 전문 용어인데 기독교가 종말론적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끝이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목적에 묶여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를 보내신 사건에서도 입증되었듯이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며 회복하며 영광의 운명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장차 주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 이 모든 일들이 현실로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다만은 예수에게서는 그것이 이미 부활해서 역사 안에서 실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실현된 종말이라 그럽니다. 실현된 종말.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약속한 생명의 영광이 역사 속에 사건으로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실현된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그걸 약속으로 보고 우리의 인생을 다만 인내하기만 하면 되는가? 그 결과는 죽은 다음에 혹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야 가서 얻어지는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살 때는 다만 견디고 믿음을 지키고 하는 싸움이 전부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확인해야 할 더 깊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초월적 사건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사망은 당연한 자연 법칙이지만 죽음을 이기고 생명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그것은 초월적인 사건이지 자연적인 사건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이들도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가 있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부활이 있고 마지막 심판이 있고 하나님 모든 일들을 초월의 승리로 이해를 하고 자연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애매한 그런 소극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대부분의 성도들의 이해입니다. 자연과 초월이 배타적으로 이분법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세상의 법칙 이외의 법칙으로 즉 세상의 법칙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직접적인 응답을 안 주시고 내세적인 약속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서 늘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초월을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예를 보아도 예를 들면 성육신이 그렇습니다. 부활이 그렇습니다. 성육신이란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우리 동정녀 탄생을 우리 기독교가 중요한 사건으로 꼽고 있죠. 처녀가 애를 낳습니다. 초월이면서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에게서 나는 건 자연입니다. 그렇죠?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앞에 일어난 어떤 그 결말, 뒤집을 수 없는 어떤 결과를 뒤집은 반전의 사건입니다. 그 앞엔 뭐가 있었느냐? 사망이 있었죠. 세상과 죄가 결과하는 사망. 사망을 뒤집는 이 부활은 사망을 전제하지 않고 부활이라고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자연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고 초월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생각하여 이 모순된 이 비관적인 자연에 하나님이 은혜로 뛰어들어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이렇게 구원해내가는 것 정도로 생각해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현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기뻐하는 그 웅장함입니다. 시편 19편에 나오듯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죄로 오염되고 그 영혼이 죽어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에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찾아오십니다. 마리아에게, 처녀인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통하여 인간이 되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자연을 정죄하고 제거하고 초월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연을 하나의 물건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준 생명을 회복하시고 원래 시작하셨던 창조의 목적대로 그 영광을 풍성케 하기 위하여 뛰어들어오십니다. 그것은 마치 물된 동산 같은 것입니다. 밭에 물을 주는 것 같이 초월이 뛰어들어옵니다. 밭을 없애고 호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밭에 물을 줍니다. 여러분 땅에다 물을 부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물을 쏟았다 그러죠. 밭에 줄 때는 물을 줬다 그러죠. 물을 쏟았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쏟았다 그럴 때는 그 목적 없이 내용 없이 낭비할 때 하는 얘기고 물을 줬다고 할 때는 거기 심겨온 씨앗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물이 마치 다 쏟아지는 것 같이, 그리고 씨가 땅에 심기우는 것을 볼 때도 혹시 땅이 씨를 삼켜버린 것 같이, 이런 자연의 조건과 구체적 무대 속에 초월이 들어와 원래 하나님의 창조와 목적하시는 것들을 구체적인 존재 속에 생명을 불어넣고 그의 영광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영광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가보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91페이지 15절부터 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육신은 동일한 육신인데 그의 영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없애고 새로운 영적 무슨 존재를,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입니다. 자기의 개성과 고집과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아까 얘기했죠? 밭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과 권능으로 함께하사 우리를 돌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육신을 따라 산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저 자기가 이해하고 할 수 있고 세상이 해줄 수 있는 보상 안에서 사는 것을 육신을 따라 산다라는 뜻이요. 성령을 따라 산다 할 때는 우리를 만드시고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그리스의 이원론 같이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 하는 그런 식의 이분법이 아닙니다. 그가 누구의 밭이 되는가, 그가 누구의 소유가 되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절 다시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알고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 전부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비와 거룩과 부르심에 맞게 사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보인 부활의 삶을 사는 자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성도는 자기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지금 여기도 나타난 바와 같이 성경이 구원을 얘기할 때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확인들은 그 밑에 따라 내려가도 분명합니다. 18절 보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묶습니다. 물된 동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명의 영광들을, 부요함들을 진리와 거룩으로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구체적 그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고 충만하신 것으로 구체적인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자연입니다. 그 자연을 복되게 하고 유일하게 영광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가 오십니다. 예수가 오신다는 것은 우리 각각을 어떤 추상적인 것으로 대체하지 않고 우리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대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충만케 하신다라는 것은 기독교가 어떤 구호들이나 어떤 이념들에 묶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각을 하나님이 찾아와 붙잡으신 것입니다. 내 자식같이 내가 낳고 내가 붙잡아 내 친구를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부름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을 보십시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 속에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한 인간이 되어 우리 각각의 존재 옆에 찾아와 동일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끌어안으십니다. 여러분은 각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대로 여러분 실존 속에서 1대1의 인격적 관계와 삶의 현장 속에서 다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아와 우리에게 이런 복, 이런 승리, 이런 영광을 주신 바로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예수께서 내가 있는 자리까지 찾아오신 것까지 아무 죄도 없으시나 죄인 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죄지어 간 자리까지 죄 안 진 분이 찾아 들어온 것, 우리의 죽음입니다. 거기까지 쫓아 들어와 우리를 위하여 그의 부활에 우리를 묶으십니다. 우리를 묶기 위하여 그 자리까지 따라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초월의 기독교가 자연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가에 대한 성경적 답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다는 건 창조에 관한 이념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자 이제 빛이 생겼습니다. 그 창조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사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으며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드셨는가를 이제 우리의 삶 전반에 걸친 모든 기회와 정황 속에서 우리가 증언자로 서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이 아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실상은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우리를 바꾼 죄와 사망으로 망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생명을 생산해낼 수 없는 자연 속에 갇혀있던 우리를,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 죄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이 세상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10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인간들이 스스로 자초하여 간 모든 사망의 자리에 우리가 보냄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일어난 바로 그 부활의 능력, 그 초월과 기적처럼 우리가 찾아 들어간 내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기적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는 뭐였죠? 저 사람들은 믿지 않고 나는 믿는데 왜 믿는 자에 해당하는 구별된 보상이 없습니까? 저 믿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말입니까? 아무 답도 없는 막막한 인생을 저들과 똑같이 그 세상의 조건들과 모순과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억울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 말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죠. 예수 안에서 허락한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준 부활의 권능과 영광을 생각해보라. 어디에서 얻은 것이냐, 누가 준 것이냐, 어떻게 준 것이냐, 누구에게 준 것이냐. 너를 위하여 내가 내 아들을 보냈듯이 내가 부르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너를 이제 보낸다. 그게 신자들의 인생이지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린 억울합니다. 그렇죠? 무엇을 얼마나 더 잘하면 하나님이 결국 항복하시고 보상을 주실까? 이에 매달리면 끝없는 치성의 싸움이 되지요. 끝없는 치성의 싸움.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은 그 싸움을 다시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말이죠, 성공하고 나오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성공하고는 못 옵니다. 성공을 하면 이 질문, 세상이 전부란 말이냐? 라는 질문에 직면하지를 않습니다. 유명하다든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가 하면 계속 도망갑니다. 그 일들로, 그 확인으로 도망가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세상이 얼마나 기만으로 가득 찼는가를 직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직면해서 알게 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바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끝없는 옛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그저 늘 매어달리게 합니다. 안전을 확보하는 것, 안심하고 살고 싶습니다. 루터가 이 말을 합니다. 안전은 최고의 우상이다. 이해가 가시죠? 예수 믿고 사는 건요, 아슬아슬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비켜달라고. 그 기도를 결국은 승리하시고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비명을 지른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성공했거나 잘났거나 뭘 이룬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많은 거라면 가지고 산 것 자체가 죄인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살아서 몸부림을 쳤을까 싶은 겁니다. 거기에 기독교의 답이 있습니다. 너는 유용해야 되는 존재도, 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존재도, 너는 완벽해야 되는 존재도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다. 그것이 기독교의 답입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홀로 놔두지 않는다. 내가 만든 창조의 영광을 너에게 결국 채우겠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살게 하는 우리 인생의 현장들, 우리의 실존들이 그들은 우리를 몰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당한 눈초리를 보내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를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 다르게 살죠. 본인 스스로가 기독교를 항복하지 않고 밖에다가 그 답을 구해가지고는 신앙생활은 할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는 건 누구에게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억압이거나 억울한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화가의 손에 붙잡힌 붓같이 됐다는 뜻입니다. 붓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누가 그 붓을 쥐었느냐, 누가 우리의 인생을 쥐었느냐, 나의 존재를 쥐고 있느냐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가 쥐고 있다라는 것 같이 우리에게 영광된 것은 없습니다.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살아있는 것도 그분 마음대로 그리는 인생이고 죽음까지도 그분이 그리는 인생이라서 우리에게는 사나 죽으나 어디서나 무슨 경우나 동일하게 예수를 보내신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나의 존재와 경우와 운명의 주인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세상에다 넘겨주지 마십시오. 세상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묶여있는 자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여태껏 했던 것들은 나이 들면 다 이 생각하는데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배경을 여러분들 아시죠? 세상의 것으로 이겨서 무슨 보상을 받으셨습니까? 세상이 약속한 것 중에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자가 인생을 열심히 사는 건 이유가 다릅니다. 여기에 보상이 있고 여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도전 앞에 예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인간의 모든 실존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섰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앞에 서고 사명 앞에 서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공통된 것입니다. 유명하고 크고 굉장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면 당하는 모든 것입니다. 가치에 대하여, 의미에 대하여, 능력과 한계에 대하여, 정성과 게으름에 대하여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든 일들이 이런 보편적인 것이요, 거기에 바로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깨우치심과 채우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지요. 도망가지 않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살게 되죠. 자기 인생을 살게 되죠. 누구에게 내 짐을 넘길 수 없다는 것 알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을 우리가 뒤따라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무한하심에 관한 항복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길을, 그게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대한 역사적 증거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그 기적과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그래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 기적들을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고 계시다는 사실을 본인이 항복하고 본인이 각오하고 본인이 만족하는 길 이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길을 걸으십시오. 위대한 길을 걸으십시오. 명예와 용기와 인내와 충성을 가지고 기쁘게 그리고 힘들게 걸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생애 속에서 넉넉히 확인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우리의 못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로 뛰어넘어 이제 우리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고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인이었고 소원만을 빌었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신을 맡겨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었던 길을 뒤따르리라 약속합니다. 멀고 어려운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영광된 길입니다. 자랑스러운 길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길입니다. 그 자랑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